요한복음 8장 37절 한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 말씀입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씨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오늘 제가 그 8장 전체를 다 읽지를 않고 필요한 부분만 이제 같이 읽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30세가 되셔서 공적인 생애, 그 공생애라 그러죠. 공적인 그 생애를 이렇게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의 주된 사역지는 이제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 전체에서 볼때좀 북쪽에 해당하는 지역이죠. 그 지역, 그 이방인의 갈릴리라고 불렸던 그좀 일종의 좀그 낙후됐던 지역이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을 하셨었죠. 그런데 이제 지금 요한복음 8장의 상황은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의 명절 중에 하나인 그 장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지금 와 계신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유대인 그 남자는 1년에 3차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여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와서 자기 자신을 보여야 했어요. 이제 유월절과 그 오순절과 장막절 그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이제 와서 보여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여행하는 것이 그렇게 지금처럼 자유롭지 못하던 상태에 이제 유월절에 보통 올라오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그게 봄에 해당하니까 그 보통은 이제 그 오순절까지를 같이 이제 지키고 이제 내려가는 경우들이 이제 많았던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예루살렘에 오신 이 상황은 이제 장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도 이제 같이 와 계신 상황이었는데 이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장면입니다. 8장 전반부에 이제 앞부분에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던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절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치시는데 여기 보면 그 백성들이 상당히 많이 몰려왔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8장 2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아침 일찍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온 백성이 그분께 나와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께서 안지사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랬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을 가르치실 때, 그 백성들 중에서도 그 종교 지도자들에 해당하는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 가르치심을 대단히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것을 파괴하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그러니까는 지금 바리새인들도 사실 뭐 바알 섬기는 사람 아닙니다. 그렇죠? 바리새인들도 그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심히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 스스로가 이제 역사적으로 성경을 스스로 해석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율법, 그 율법을 이제 해석해가는 과정에서 사람의 생각들을 계속 덧붙이면서 그것을 전통으로 묶어놨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르치시는 그 내용이 자기들이 세워놓은 그 전통을 위배하는 것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랬을 때 그들이 그것을 자기의 기득권에 대한 심대한 그 도전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 어떤 존립 기반이 흔들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했지요. 적개심을 가지고 증오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한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인데, 그리고 또이 사람들이 그 누구보다도 사실 메시아를 기다렸을 사람들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그 메시아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오셔서 지금 자기들의 얼굴 앞에서 얼굴을 맞대고 지금 대화를 하고 계신데도, 가르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이 도무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것들이 이제 요한복음 8장 내용에 보면은 최소한 7가지 정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계속해서 예수님께 되묻는 장면들이죠. 요한복음 8장에 이제 18절을 보시면, 18절,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에 대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나도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하시더라. 그래서 지금 8장에서 첫 번째로 이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그 문제는, 사실 그 앞부분에 13절서부터 이렇게 보니까 그 증언에 관한 이 문제를 언급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그 증언의 효력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시비를 걸었던 것은 13절에 보니까 네가 네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어떤 사람의 그 증언이 효력을 가지려면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시는 그 내용들은 다른 어떤 두세 사람의 증인에 의해서 확증되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시비를 걸고 나왔던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증인 중에 하나가 나 자신이고, 그 다음에 다른 한 분이 바로 나를 보내신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들이 물었던 질문이, 네 아버지가 도대체 누구냐? 이러고 물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증언의 효력에 대해서 묻고 있지만, 실상은 이들이 무지했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그 신성에 대해서 무지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아들 되시는 분이라는 그 지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위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절서부터 이렇게 보면은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살하려는가? 예수님이, 나는 내 길로 가는데, 그런데 너희는 나를 찾다가 니들 죄들 가운데 죽을 것이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은 못 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 바리새인들은 이해가 가지를 않았습니다. 오신 곳으로 되돌아가실 예수님, 즉 아버지 품을 떠나서 오셨다가 다시 아버지 품으로 되돌아가셔야 하는 이 예수님, 그렇죠? 그 아버지의 왕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아들의 지위로, 영광스러운 그 지위로 회복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들이 무지했습니다. 이것도 예수님의 신성과 관련된 부분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24절부터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느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또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일컬어서 나는 그다. 나는 처음서부터 너희들에게 말한 바로 그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들은 도무지 또이 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이신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으니까 넌 도대체 누구냐 지금 이러고 지금 되묻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뒷부분에 보니까 31절부터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그분께 응답하되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로서 결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네가 어찌하여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자,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셨더니 이들이 또 이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이미 진리를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 자기들은 그 어떠한 것에 노예도 아니고 종도 아니기 때문에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지금 죄의 속박 아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이들이 지금 모르고 있는 것은 그 죄의 본질과 그 속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죄로부터 사람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죄의 그 권능으로부터도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그 아래쪽에 보니까 47절에서부터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것들을 듣지 아니함은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이에 유대인들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요 마귀 들린 자라고 말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았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니까 이 사람들의 이 화가 극도에 달했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야이 XX야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유대인을 일컬어서 사마리아인이다 이건 야이 개야 그런 얘기입니다. 사마리아인들 개 취급하지 않았습니까? 이방인과 사마리아인들을 개 취급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야이 마귀 들린 자야, 야이 개야 지금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자신들이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았다는 자신들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고 마귀들에게 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지금 모르고 있는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지금 무지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또 8장 51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에 유대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이제는 내가 마귀 들린 줄 우리가 아노라. 아브라함과 대언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말하기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네가 이미 죽은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더 크냐? 또 대언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내 자신을 누구로 만드느냐?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의 말을 지키는 자가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지금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 선생이다, 스스로를 선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영생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그들이 자기들의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보다 이미 그 이전에 계신 분이라는 것, 그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큰 분이라는 것, 그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이들이 무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6절, 57절에 보니까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 날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아브라함이 보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다가 그날을 보고 즐거워했다는 그 존재 메시아지요. 그 메시아 되심, 예수님이 그 메시아 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들이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아브라함보다 더 이전에 계시는 그 예수님, 그분의 그 신성에 대해서 이들이 무지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눈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 스스로 생각할 때는 유대인의 선생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사실 그들은 눈먼 선생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 자신을 이해할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 하니까 여기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진단은 이것입니다. 스스로 선생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들을 깨닫지 못하는 그 이유는 내 말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내 말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귀가 없습니까? 소리가 안 들리겠습니까? 이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 여러 번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이 단순히 이 물리적인, 육체적인 이 귀를, 청각기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듣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한, 영적인 일에 관한 한, 이 육체적인 이 귀만 열어놨다고 해서 그 모든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8장 47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것들을 듣지 아니함은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8장 내에서만 최소한 7번에 걸쳐서 영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영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는 이 이유는 이들이 듣는 것이 불가능하다. 너희가 귀가 있는데도 듣는 것이 불가능하다. 예수님 그렇게 진단을 하셨고, 두 번째는 왜 그러면은 못 듣느냐?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진단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을 때, 이 바리새인들이 취한 태도는 바로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해할 수 없는 이 말을 하는 이 사람을 우리가 죽여버려야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러한 시도들은 사실 그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이미 요한복음 5장에서 시작되었었습니다. 그때의 직접적인 원인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일을 하셨다는 그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예수님께서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안식일 성수, 주일 성수가 아니라 안식일 성수를 안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나서 더더욱이 이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유대인들이 이런 이유로 더욱더 그분을 죽이고자 하니, 이는 그분께서 안식일을 어길 뿐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더라. 안식일만 어기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자기들이 이 유일한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과 일개 지금 청년에 불과한 이 예수라는 분이 지금 동일시하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하니까 이건 완전한 신성모독이다, 그리고 죽이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러한 시도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복음 8장에 와서 이들의 상태를 진단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그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5장 7,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나니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 자리를 잡고 거하게 될 때, 그럴 때 우리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 그것을 이루어 주시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된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은 또 골로새서 3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실까요?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또 성도 간의 교제의 질은, 그것이 얼마나 질이 높아지는가 하는 문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성도들 안에 얼마나 풍성하게 거하느냐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경우에는 그들 안에 주님의 말씀이 거할 곳이 없었던 이유가 애초부터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 아니라 그들의 아비가 마귀, 즉 마귀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히 난 자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말씀이 거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속에는 자동적으로 주님의 말씀이 거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에게는 그러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가? 말씀이 거하지 못하게 될 때, 말씀이 거하지 못하게 될 때, 그 거하지 못하는 이유, 그러니까 믿는 자들 안에서, 믿는 자들 안에서 말씀이 거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 히브리서 4장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 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분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거기에 이르지 못할까 염려하노라. 우리뿐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선포된 그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과 섞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도 이 말씀은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 들었을 때에도 그 들은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있는 믿음과 섞였을 때에 그랬을 때에 그 사람에게 유익을 끼쳐서 그것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라 할지라도 매번 말씀을 들을 때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매번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과 섞이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서 내 것으로 내 안에 그것이 내 안에 생명으로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믿음으로 받는 사람을 일컬어서 성경이 들을 귀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반항심이 있게 될때 우리는 들을 귀가 막히게 됩니다. 에스겔서 12장 1, 2절에, 구약 성경 에스겔서 12장 1, 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네가 반역하는 집에 한가운데 거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나니 이는 그들이 반역하는 집이기 때문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완고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하는 그 마음이 있게 될때그 귀가 막혀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 마음을 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잘 아시죠? 거기서 성경이 스스로 해석해 주시기를 씨 뿌리는 자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그리스도라고 해석해 주셨고 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고 밭은 세상이다 그러셨습니다. 여기서 세상이라고 할때 이것은 그냥 공중 뭐 들과 산과 이런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다고 할때 그건 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밭이 세상이다 하는 것이 지금 밭이 세상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의 마음이 지금 밭인데 그런데 성경에서 그네 종류의 밭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길가밭이 있었습니다. 길가밭에 떨어진 그 씨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밟혔죠. 그리고 공중에 날짐승들이 그것을 먹어버렸다. 그런데 이 날짐승, 새, 이 날짐승들은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것을 사탄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을 하시고 또 다른 누가복음에서 마귀다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지만 그때 마귀가 와서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감으로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고 두 번째 밭이 흙이 많지 않은 돌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흙이 깊지 아니하기 때문에 즉시 싹을 내지만 해가 돋은 뒤에 타서 뿌리가 없어지므로 또 수분이 부족해서 시들어 버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네 종류의 밭에 대한 내용은 지금 사복음서 전체에 있는 걸 지금 종합하는 내용입니다. 어디 한 구절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또 해석해 주시냐면,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나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만 견디는 자니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 또는 고난 또는 핍박이 일어나는 때 또는 시험의 때에 그가 실족하는 자다. 이렇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가시나무 사이가 있었죠. 그래서 가시나무가 돋아나서 그것들을 숨막히게 했다. 그 말씀의 씨앗들이 자라나는 것을 숨막히게 했다. 이들은 뭐냐? 말씀을 듣는데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와 쾌락과 다른 것들에 대한 정욕이 말씀을 숨막히게 함으로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다. 이렇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좋은 땅이 있었는데요. 이 땅에 싹을 내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 그러셨고, 이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깨닫고 정직하고 선한 마음 속에 그것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내는 자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보통 구원받는 데 필요한 그러한 마음 자세로 우리가 보통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길가밭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8장 12절에서 길가밭은 말씀을 듣지만 그때 마귀가 와서 마음에서 말씀을 뺏어감으로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단지 구원받을 때에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밭은 수시로 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늘 항상 처음에 구원받을 때 옥토 같은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늘 옥토십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순간순간 그 우리의 옥토 같았던 마음이 때로 길가밭처럼 되고, 때로는 돌짝밭처럼 되고, 때로는 가시나무밭처럼 그렇게 수시로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밭이 어느 순간에 길가처럼, 어느 순간에 돌밭처럼, 어느 순간에 가시나무 사이처럼 변할 때, 저와 여러분 속에도 그 순간에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곳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할 곳을 찾지 못하게 될 때,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곳을 찾지 못할 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엉뚱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들은 말씀이 믿음과 섞이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그 말씀이 생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 엉뚱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오해한 채내 생각과 내 느낌과 내 감정과 내 혈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없었던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실제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무서운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도 우리 안에 말씀이 거할 곳이 어느 순간 없게 될때 우리도 예수님을 죽이려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죽이려 할수 있다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분이 전혀 내 안에서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할 곳이 있을 때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자리를 잡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죽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어떠한 이유로든 간에 말씀이 내 안에 거할 곳을 찾지 못하게 될때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서 쫓아내고 그 예수님을 시체처럼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해서 내가 교정되기보다는 내가 말씀을 교정하려고 하게 되는 것이고 마음이 딱딱하고 완악하게 되어서 말씀을 퉁겨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나는 죽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반대로 내가 살고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시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리를 잡고 거할 수 있도록 늘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부드럽게 하는 것은 이것은 얼마나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까? 늘 기꺼이 말씀에 의해서 교정되고자 하는 마음가짐,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이 세상의 염려나 재물의 속임수나 쾌락이나 다른 것들에 대한 정욕의 그 가시나무가 우리 마음밭에서 도단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늘 옥토처럼 유지하려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이제 초청합니다. 잠깐 눈을 감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좀 점검해 보십시다. 우리의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옥토에 떨어지는 씨처럼 그렇게 우리 마음 속에 자리를 잡고 그것이 생명이 되어서 우리 속에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혹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 있고 단단해져 있고 반항적이 되어서 그 말씀을 퉁겨내지는 않습니까? 그 말씀의 씨앗들을 마귀가 쪼아먹게 놔두고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핍박과 시험의 돌바 속에서 시들어가게 만들고 세상의 염려의 가시나무로 인해서 숨막혀 죽게 그렇게 놔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깨닫고 정직하고 선한 마음 속에서 그 말씀들을 간직해서 인내로서 우리가 그 말씀의 열매를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각자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점검하시고 하나님 앞에 좀 잠깐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한장 하시겠습니다. 복음 찬송가 637장입니다. 복음 찬송가 637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내 안에 주신 주님의 뜻을 이 땅의 혼들 구원하시려 날 보내시려는 뜻 이루소서. 수많은 영혼 죽어가는데 일꾼이 없어 지옥에 가네. 주님의 마음 가진 자여 일어나 밭으로 가자.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 예수님께는 소중한 모임 내간의 교회 세우리라고 약속한 말씀을 이루주소서. 죄인들에게 은혜의 복음 예수님만을 전하는 교회 주님을 사랑하는 자여 깨어나 교회 세우자.
주님, 말씀이 그 안에 거할 곳이 없을 때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를 죽이려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완고해지고 또 마음이 딱딱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곳이 없게 될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주님, 그 또한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주님, 우리 안에 거하는 말씀으로 인해 내가 죽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말씀이 거할 곳이 없으므로 내가 살고 그리스도를 죽은 존재로 의미 없는 존재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셔서 늘 우리 안에 말씀이 거할 곳이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또 기름진 상태로 유지하려고 노력할 수 있게 저희를 도와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희에게 주신 이 복된 시간들로 인해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찬송과 또 간증과 또 말씀과 모든 이 나눔을 주신 주님께 풍성한 것들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